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 2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언약 체결식 내용을 거행하라는 명령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언약 체결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은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다시 반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뒤 연달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쭉 읽으면 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가 보다 싶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과 내일 보게 될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똑같은 패턴을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8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면 1절에 일단 명령이 나옵니다. 다 지키라 하는 1절에 명령이 나오고요.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2절, 3절에서 돌을 세우고 기록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한 번 나왔죠. 2절, 3절에서 돌 세우고 기록하라는 명령이 나온 다음에 4절에 보면 돌을 세우라는 명령이 나오고 8절에 기록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2절, 3절이 한 번, 4절이랑 8절이 두 번, 이게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과 8절 사이에 5절부터 7절 중간에 제단을 쌓으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쭉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읽었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읽으려면 2절, 3절 기록하고 4절 다음에 8절을 붙여서 기록하고 뒤에 5절부터 7절을 뒤로 빼서 기록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걸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본문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명령이 나오죠. 1절에 보면 명령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지껏은 보통 보면 모세만 명령을 했는데 왜 여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등장했을까? 여긴 뭐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서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모세는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뭐 거의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여기서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명령들에 대해서 모세 혼자만 명령을 하면 나중에 누가 확인을 하거나 다시 또 격렬하거나 이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지도자로 살아있게 될 그런 장로들이 함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일 보게 될 구절부터 보면 모세와 제사장들이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만이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도 함께 더불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명령을 했는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백성들은 뭐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신명기는 출애굽한 두 번째 세대가 듣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세대는 광에서 다 죽었습니다. 죄짓고 심판받아 죽고 두 번째 세대만 남아있어서 두 번째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대가 들었던 율법 말씀을 다시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는 두 번째 세대 전체를 백성으로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느냐? 1절 끝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 지키라,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명령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내용들, 신명기가 담고 있는 십계명과 십계명에 대한 상세한 구체적인 명령들, 이걸 뭐 당연히 포함하고요. 동시에 지금부터 하고 있는 언약체결식과 관련된 명령을 또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여지껏 했던 명령, 앞으로 주어질 명령을 다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어지는 명령은 무엇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내용을 조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절 3절이 주어지는 명령을 제일 처음에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자,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2절 끝에 보시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러니까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비석 세우듯이 세우라고 하는 거죠. 비석 세우듯이 돌을 세우는데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돌을 세워야 될까? 뭐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개를 세우느냐? 뭐 어떻게 세우느냐? 이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합니다. 여기다 이제 율법을 기록할 거니까 율법을 다 기록할 수 있을 만큼의 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다 석회를 발라라. 석회를 바르게끔 일단 명령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두 번째 명령이 나오죠.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돌들을 세우는 목적은 율법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건 책을 쓰는 게 아니고요. 돌에 새기는 거죠. 돌에 새겨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언약체 결식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체 결식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하나님 주셨던 말씀, 명령, 율법, 즉 언약을 맺는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돌 위에 새겨두는 겁니다. 새겨서 비석처럼 세워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을 주세요. 3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돌 세우고 기록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이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게 참 묘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돌을 어디다 세우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우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다가 세우는 건데 이렇게 돌을 세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돌을 세우는 에발산에 가면 에발산 한 지역까지 갈 때까지 전쟁을 하거나 뭐 다른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에발산에 가서 이 돌들을 세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땅이 대다수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돌들을 세우면 그러면 너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종종 어떤 분들은 아, 돌을 세우면 하나님이 땅을 다 주시는가 보다 해서 돌 세우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이 돌을 우상처럼 세우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돌이 무슨 부적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돌을 세우면 땅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돌에다 무엇을 새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새기죠. 왜 새기는 걸까요? 부적 역할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그러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돌 세우고 글자를 새겨놓았습니다. 근데 그 새긴 글자대로 안 살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괜히 돌덩어리 하나만 세우는 것에 불과할 뿐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절, 3절에서 처음으로 언약 체결식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이 한 번 나왔습니다. 간단하죠? 돌 세워라. 기록해라. 그러면 내가 땅을 정복하게 해주마.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4절부터 보시면 두 번째, 다시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명령이 됩니다. 4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2절과 똑같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이렇게 2절이 시작했는데 4절이 똑같아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그 뒤에 4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는 명령이 나와요. 이거는 2절과 똑같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러니까 2절과 4절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2절과 3절에서 돌 세우고 거기다 조각을 하고 글을 써서 너 새겨넣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약속하셨는데 4절에서 돌을 세워라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온 거죠.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명령하신 거예요. 다만 4절에서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에발산에 세워라 했는데 에발산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곧장 있는 곳은 아닙니다. 세겜 지역에 있는데 신약성경에 보면 이 세겜 땅이 유명하게 나오죠. 수가성 여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여자를 만나서 우물가에서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수가성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을 기준으로 해 세겜에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위쪽, 북쪽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에다가 이 돌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5절부터 7절을 잠깐 건너뛰고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3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돌을 세우고 8절에 보면 거기다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2절과 3절에서는 맨 끝에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약속하셨는데 8절 뒤에는 복을 받는다는 약속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생략되어 있지만 똑같이 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돌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두 번 말씀을 하셨어요. 왜 두 번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순종했는가? 네,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참 감사하게도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에발산에 돌을 세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수가성 여자 사건을 보다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돌을 세웠고 거기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았으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신명기에서 내가 나중에 택하고 정한 곳이 있는데 거기로 십일조도 가지고 오고 거기 와서 절기도 짓고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세겜 땅 여기 나오는 에발산이 바로 그곳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말고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고 세겜으로 십일조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을 때 시내산으로 가나요? 안 갑니다. 시내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내산은 은혜받는 과정에서 거쳐온 지역이에요.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식을 했지만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것은 시내산을 거쳐서 지금 나오는 에발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이 있게 하시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여기 나오는 에발산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정하셨던 장소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어떤 한 장소가 모든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데 거기다 자꾸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거기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고 중간 과정이었다고 해서 그까지가 아무 의미도 없어 이렇게 또 너무 폄훼하거나 낮춰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에발산은 에발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예루살렘은 더 크고 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뒤에 세 번째 내용을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돌을 세우는 것 이외에 5절에 보면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이번에는 비석을 세우는 게 아니라 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돌단을 쌓는 것 제단을 쌓는 것을 명령을 하세요.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건 광야 생활할 때부터 늘 똑같아요.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어서 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돌 그대로 갖다가 쌓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들지 않고 제단을 쌓게끔 명령하셨고 6절에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외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첫 번째로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 두 번째로 또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단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가서 언약 체결식을 할 때에 제단도 쌓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간단해요. 돌들 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게 이제 언약 체결식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방법으로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는가, 그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음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내용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이 내용이 언약 체결식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인데, 언약 체결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죠.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들었습니다.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맹세하고 언약을 맺는 공식적인 과정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거를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언약을 맺는 과정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뭐 개인적으로 믿었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맹세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언약 체결식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대별로 각각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게끔 명령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원래 출애굽을 한 사람은 첫 번째 세대죠. 첫 번째 세대는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식을 한 사람들은 죄짓고 다 죽었잖아요. 지금 두 번째 세대, 자녀 세대가 남았죠. 자녀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 체결식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대가 달라지면 언약 체결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편하게 이야기하면 언약 체결식은 내 부모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나도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어도 자녀는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녀는 또 정반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다면 자녀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신앙은 각자 각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사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제일 좋은 건 부모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그게 제일 좋겠죠. 여하튼 각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언약 체결식 하는 장소가 시내산이 아니라 에발산이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던 사람들이에요. 벗어나서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던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언약 체결식을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는 지금 다 설명을 하세요. 광야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로 언약을 맺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신명기 다 끝날 때까지 안 나오고요.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실제로 언약 체결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두 번째 세대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세대보다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 조금 더 진일보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세대는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을 했잖아요. 그땐 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 율법책에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 율법책에 기록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도 논쟁이 많이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면 애굽에는 글자가 있었죠. 그럼 히브리인들은 글자가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글자가 따로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말은 있었지만 한글은 말 말고 한참 지난 다음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해요. 뭐 언어가 있는 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언어가 있다는 거랑 글자가 있다는 건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과연 히브리인들만의 히브리어가 문자로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돌판에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율법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책에다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책으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율법책을 기록해서 네가 갖고 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책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글자를 책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세대는 언약 체결을 어디에다가 썼느냐? 책에 기록한 건 이미 당연히 갖고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돌에다가 새기라고 하신 거예요. 돌에다 새겨서 들판 위에, 산 위에다가 세워놓는 겁니다. 세워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타락한 이스라엘도 에발산에 등산을 가면 판이 이 돌들이 서 있고 거기에 글자가 써 있는 걸 볼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대에게 언약을 주신 내용은 더 확실하게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세대보다 두 번째 세대가 이런 점에서 보면 언약을 맺을 때 더 확고한 언약을 맺게끔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모르겠습니다. 이 출애굽했던 세대들을 보면 첫 번째 세대보다 두 번째 세대가 더 믿음이 괜찮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다 죄지고 심판받았지만 두 번째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첫 번째 세대는 율법책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율법책을 다 돌려가면서 볼 수도 없는데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두 번째 세대는 돌에 새겨서 이 돌을 세워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보면 두 번째 세대가 여러 측면에서 더 훌륭한 믿음,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첫 번째 세대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는 더 귀한 은혜를 받는, 더 큰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그게 우리가 다 소망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에 썼는데도 신앙을 버렸고요. 돌에 새겼는데도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시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겨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영원히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또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글로 돌에 새기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에 새기는 것으로 잊지 않고 늘 묵상하는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글로 기록하고 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언약을 맺으며 우리 영혼에 우리 신비에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글자로 새겨넣게 하시고 영원히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아름답고 훌륭하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전달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